설교와 설교자 12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목사님의 그 책으로는 예증, 그 다음에 웅변, 그 다음에 유머, 이렇게 이제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즉석 설교를 하게 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제 경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초청받은 설교자가 안 와갖고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데 난감했었다. 예,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원고를 잘 준비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즉석 설교를 하라 그러면 대지등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골격뿐만 아니라 소 항목들도 전부 기록하는 것이 좋다. 제가 원고를 제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대지를 제가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이 대지를 나눠 놓고 나서 그 밑에 하나, 둘, 셋, 넷 제가 자세히 적어 놨잖아요. 제가 다 하진 못하더라도 일단 다 자세히 적어 놓는다.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거를 어떻게, 그냥 워드 프로세서에서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읽어서 쭉 그냥 일단 적어 놓는 거예요, 다. 이걸 다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도 나누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성경 구절 인용할 거 있으면 인용도 갖다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다 적고 나와서 시간을 보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서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하면 그중에 어느 한 대지는 스킵을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계속 다 하면 존스 목사님은 계속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시간 관념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님의 충만하다 해더라도 시간은 좀 지켜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분이든 45분이든 자기가 정한 그 시간 안에 설교 말씀을 끝내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해도 꼭 1, 2분 늦어질 때가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자세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남 웨일즈에 있던 한 설교자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04년에서 1905년에 남 웨일즈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이에요. 영적 대각성이 영국의 이제 남 웨일즈에서 이제 생기게 됐는데, 이제 이 부흥의 시기에는 여러분이 여기 사도행전 가서 한번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요. 야, 이게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그 어부가 하던 그런 설교 같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식한 설교가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흥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충만하게 이게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는 사실 거의 설교를 준비하지 않아도 말이 막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여기 스데반의 그런 설교 같은 걸 들어보면, 야, 저걸 어떻게 준비해서 해라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설교를 이제 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흥의 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제 부흥의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설교문 준비하지 않아도 할 말이 그냥 막 넘쳐났는데 일상으로 딱 돌아왔는데 설교문 준비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준비 안 하고도 술술 나오던 그때를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불만 늘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까지 생겼냐? 설교 준비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렇죠? 이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기만 하면 이게 설교가 되는 거지. 이걸 뭘 준비를 하느냐? 근데 또 설교가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안 되니까 심리적인 공황에 빠지는 그와 같은 상태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설교자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달려들던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능력 있는 설교자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를 무시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텅 비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목회 사역 자체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자기가 이제 목격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고 싶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를 다 잘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서론과 결론은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중간에 들어있는 이 본론의 말씀은 요약문으로 적어오는 그런 형태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분도 있고 과도기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처음 여기 섰는데 여기서 이제 주저주저하고 말이 안 나오면 이게 곤란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서론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적어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서론은 확실하게 적고 나머지는 요약을 해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문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냐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문은 작성을 해왔어요. 길게 해왔든 짧게 해왔든 하여튼 작성을 해왔는데 어떻게 이제 설교를 전달을 해야 되겠느냐. 먼저 이제 완벽한 설교를 작성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적어갖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서서 설교문을 그냥 읽기 시작하면 그러면 큰 낭패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읽기만 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조나단 에드워즈거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한 손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그리고선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있는 이 진노 안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죄인들 같은 유명한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는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읽은 거. 읽는데 이 대각성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니까 그냥 읽는데도 사람들이 꼬꾸라지면서 이 말씀에 감화가 돼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다. 그건 예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거를 듣고 읽으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와서 완벽한 설교문을 적어왔어도 설교자는 회중을 보면서 이게 주고받으면서 눈을 이렇게 서로 줘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설교는 정의상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설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연설가나 웅변가나 얘기할 때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제가 이렇게 여러 설교자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이제 그러신 분들 가운데 사람을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딜 보냐고 천장을 보든가 아니면 예배당 창문을 보든가 그래요. 사람하고 눈을 못 맞추고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건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고 설교 내용도 잘 준비를 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오는데 여길 보고 설교하면 어떻게 하냐고 여길 보고 아니면 여기 창문을 보고 설교하거나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어떠한 그 대인관계나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거나 할 때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 나누는 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불편하면 그럼 목회하기 힘든 거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누가 가르쳐 줘야 되냐? 자매가 옆에서 보고 가르쳐 줘야 돼.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이 저기 보고 할 수 있다니까. 예, 그게 그러면 빨리 가서 거기 보지 말고 사람 보라고. 사모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근데 성도 중에 누가 목사님 여기 보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 거의 없어요. 예, 그 알고 있어도 그냥 얘기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능하면 좀 자매들이 좀 듣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팁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서서 이 잔버릇이 자꾸 나오고 이상한 게 자꾸 나오고 그러면. 그럼 벌써 이게 자매가 딱 보고 아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고 와서 얘기해 주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 입장에서 그거 듣는 게 엄청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들으면 다 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사람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설교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범하기 쉬운 또 하나의 이제 함정이에요. 그건 뭐냐? 설교문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암기를. 예, 이게 뭐 네 장이고 이렇게 되니까, 예, 오늘도 이제 우리 박사학위 논문 이제 발표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학생이 뭐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외워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암기해서 설교하면 역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머릿속은 지금 암기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눈은 가도 의사소통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해도 이거, 이걸로만 지금 온 정신이 지금 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설을 많이 한 사람이 윈스턴 처칠 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사적인 연설가, 그러니까 멋있게 화려한 문장을 써서 영국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연설을 이제 하는데, 반대파가 이제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온 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억한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골탕을 먹였다.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암기를 해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진짜 난감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설교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안 될 때는 암기를 해갖고라도 와서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암기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처음 시작할 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가다 어디 끊어졌는데 생각이 안 나면 진짜 진땀 난다. 예, 그러니까 원고를 암기하면서 하더라도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대충 어디쯤 내가 암기하고 있구나, 이거 봐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거의 이거 무시하고 그냥 암기해갖고 나와서 하다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설교자는 좀 웅변관 자유자재로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웅변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웅변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존스 목사님이 처음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안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 처음에 이제 설교를 할 때는 완벽하게 문장을 적으라는 거예요. 예, 적은 다음에 여기 나오기 전에 그거를 줄이라는 거죠. 그걸 줄여서 이렇게 요약문을 만들어 갖고 나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예, 설교를 잘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타이핑을 쳐서, 예, 웬만큼 다 이렇게 문장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가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저는 항상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지고 나오거든요. 옛날에 10년 전쯤에 내가 한 설교를 어떤 데 이제 봐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그건 다 적어놓은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예, 다 적어놓은 설교 갖고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갖고 와야 이걸 보고 가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 내가 자유롭게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얘기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겁이 나갖고, 예, 그래서 그걸 다 적어갖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겠더라.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목사들의 경험이 처음에는 많이 적고, 예, 날이 가면 갈수록 이거를 줄여서 작게 이렇게 해서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혼의 자유다. 예, 또 자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설교에, 예, 간섭하신다고 하는, 예, 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려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이제 좋다. 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거칠거나 완벽하지 못한 그런 문체를 구사해도 회중과는 좋은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D.L. 무디예요. 예, 학문을 안 했잖아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 뿐이 못 다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문법이 안 맞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을 하는데, 예, 영문법이 안 맞아요. 그러니, 이게, 미국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런 뭐, 옥스퍼드 대학 이런데, 사람들 앞에, 박사들 앞에 가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이게 문법이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문법이 안 맞는 말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걸 판단한 사람에게는, 예, 이 무디의 말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말, 그렇죠? 예, 그의 자세와 그 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는 문법이 조금 틀리면 어떠냐는 거죠. 문법이 틀려도 다 알아들 수 있는 거니까 다만 문법이 틀렸다는 거지 다 알아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너무 염려하지 마라. 어떤 분들은 또 사투리를 사용한다. 또 어떤 분들은 좀 말이 좀 표준 말이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인 문제다. 부차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명확하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원고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서 좀 자유롭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 말씀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전달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간절한 심정으로 나와서 그냥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학자들이 바울의 그 문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말이 형편없다. 그건 진짜 사도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진짜 학자 중에 학자예요. 아, 그런 사람이 그리스말 무슨 문법 틀리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말 웅변하는 그런 연설가들처럼 수사적인 기법, 화려한 거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 안을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꾸미지 않은 그런 연설을 들으면 그리스 사람들은 이건 말이 형편없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호모의 무슨 일리아드, 오디세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뭐 인용을 해가면서 말을 해야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들렸기 때문에 말이 형편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진짜 말이 어눌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얻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한 뒤에 나머진 그분께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이제 서면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존스 목사님이 너무 낙심하지 마라.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 또 이제 해주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서기까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하여튼 뭐, 6, 7년 지금 이제 설교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하여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설 수 있는 게 그만큼 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배우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이제 설교 코칭을 가혹할 정도로 심하게 이제 많이 해서 그래서 버릇도 고치라 그러고 이렇게 다 해갖고 이런 모든 게 이제 조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교에 관한 책을 제가 제일 많이 읽는다 그랬어요. 여러 책이 많지만 설교에 관한 책을 제가 가장 많이 읽어요. 왜 그러냐? 좋은 그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라도 배울 게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래서 그걸 자꾸 읽으면 아 이건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저건 좀 저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거든요. 또 좋은 설교집도 이제 읽게 되고 주석도 읽고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 나머지 여가 시간에 이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책을 읽는 거예요. 책. 그거 외에는 없어요. 책을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게 되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원고가 없이는 내가 강단에 서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를 믿지 말고 성령님을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 얘기 해주고 있는데 이게 참 말은 쉬운데 베테랑 목사가 얘기하기는 쉬운 말인데 처음 그 설교하는 사람에겐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너무 믿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오고 논리적으로 준비해오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고 그 이후에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전달하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증 문제에 대해서 예화를 들거나 하는 그 예증 문제, 또 영해와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설교에 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원칙은 뭐냐, 영해는 저는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좋다. 영예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튿날 떠날 때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되 그 주막 주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를 돌보아줘라. 저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아줘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예, 이거를 예수님의 재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올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1000년이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다 돼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 이게 영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거 읽었을 때 이 데나리온이 어떻게 갑자기 2000년이 되냐고. 2000년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 내가 다시 올 때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생각이 들면 그 목사를 그만둬야 돼. 예.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에 예수님의 재림이니 2000년이니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거 성경에 나오는 무슨 몇 가지 돌이 나오면 그 돌이 뭘 얘기한다. 그 거기에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든지. 예. 거기 예?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맨 끝장에 가서 보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숫자가 153마리인가 나오죠. 153마리. 그렇죠. 그 153마리가 전 세계 나라 말 숫자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다 영예거든요. 그게 영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153마리 모든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영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거의 절대예요. 이거는 거의 절대적으로 예,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방의 독수리. 예, 이사야서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이거 지금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 독수리라는 거예요. 또 한국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는 이 동방이 어때요? 한국이라는 거예요. 동방. 동방의 나라가 어디겠냐? 한국이지. 그렇죠? 제가 직접 듣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 재림강해나 뭐 이런 거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동방이 한국이다, 이 한류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또 부산에 박문수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동방의 독수리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예.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 굶주린 새를 부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다른 거가 되잖아요. 이렇게 돼갖고 개혁 개정에는 이번에 독수리를 빼고 사나운 날짐승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성원 증인회하고 박문수 이런 데서 난리를 피는 거죠. 여태까지 이거 동방의 독수리를 다 나라고 해서 이걸 했는데 지금 성경을 바꿔서 보니까 성경이 지금 개혁 개정이 됐는데 모르나 사나운 날짐승으로 나오니 자기가 날짐승으로 바뀐 거잖아요. 지금 동방의 독수리라고 지금 위험을 갖춘 그런 존재로 자기를 다 얘기해놨는데 지금 개혁개정으로 성경이 바뀌니까 사나운 날짐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사나운 날짐승 킹잼 성경처럼 굶주린 새 이게 원래 맞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옛날에 번역할 때 누가 잘못 번역해갖고 그거를 동방의 독수리라고 이렇게 번역한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예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와 같은 실수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스가 얘기한 게 영예하고 예증의 차이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설교를 이제 존스 목사님이 하는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부흥이냐. 창세기 26장 18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다시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시대에 우물을 팠는데 원수들이 와서 자꾸 우물을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자꾸 팠다 다니면서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그거에 부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 영예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영예가 되려면 어떻게 돼? 그 우물은 뭘 상징하고 그렇죠? 판 거는 뭐를 상징하면 이렇게 되면 그게 영예가 되는 거예요. 그건 영예예요. 아시겠죠? 예, 부엘세바의 우물이 있고 어디에 우물이 있고, 그러니까 부엘세바의 우물은 뭘 얘기하고 여기는 뭘 얘기하고 뭘 얘기하는 겁니다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우물 자체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우물을 다시 파는 거가 이게 무슨 행위입니다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그건 영해예요. 근데 지금 존스 목사님 얘기하는 건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어려운 시대에 영적 고갈의 시대가 왔을 때는 자꾸 가서 새 것을 무엇을 팔려고 하지 말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도행전이라든지 과거에 이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시기로 돌아가서 어떨 때 부흥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예증하기 위해서 이삭이 누가 팠던 우물을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파면 그러면 물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맞습니까? 우물을 팠던 자리니까 다만 지금 누가 막아놨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우물을 팠던 자리니까 확실하게 물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데나 파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인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증이지 예증이지 영예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영예와 예증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거리를 또 찾기 위해서 이 애를 많이 쓰는 그와 같은 형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구약이나 신약의 인물이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읽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인용을 해주면은 그나마 하나 더 듣는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야 되겠다 하면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주는 것이 밖에 있는 그런 예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밖에 그 예를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예를 인터넷 가서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스 목사님은 설교 예증의 기술, 하여튼 무슨 기술 이런 거 나오는 건 아주 혐오했다. 이런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기술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단호한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예증의 기술 같은 책도 인용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정도 읽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이럴 땐 이런 걸 인용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여러분이 배우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서 보고 살펴보고, 예증집도 보고 얼마든지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믿어요. 다만 그것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은 존스 목사님보다 더 자유를 드리는 거거든요. 더 자유를. 왜냐하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천재예요. 이 천재이기 때문에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이걸 갖고 해도 거의 또이 스물 몇 살에 이제 의사가 될 때까지 영국 사람이나 이제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의사가 된다, 무슨 프로페셔널 그런 직업을 갖는다 할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식이 그에게 들어있고 성경 학식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분이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설교 말씀을 작성한 거거든요. 그러한 천재의 경우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올려놓은 그글 같은데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궁무진하게 설교가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집을 읽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 같은 이런 평범한 그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걸 기대한다는 게 힘들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다. 또, 이 가운데에는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으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저처럼 직업을 가지고 목회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와 그다음에 목사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자유롭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이런 일들 하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거기에 너무 빠져갖고 그것만 의지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그런 그 설교 말씀에 무언가 효과적인 걸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적합한 그런 예증이나 인용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가까이 있어서 금방 찾아서 한다. 이건 괜찮은 거지만, 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증을 두고 설교 제목이나 설교 본문을 택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 하나 예증거리가 생겼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증거리를 찾는 대로 모아두는 것도 존수 목사님 반대를 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증거리를 찾아서 모아두는 것을 적극 찬성했습니다. 왜 그러냐? 천재가 아닌 한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읽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목록해서 가지고 있는 그거 자체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극단성을 띌 필요는 없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증을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회중들 가운데는 그날 끝나고 나서 예증만 기억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로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휴고 이야기를 하면은 휴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가운데 올라가면서 피를 다 쏟고 간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피를 다 쏟고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강의 끝나고 나오면 그날 피 쏟고 가는 것만 휴고 피 쏟고 가는 거 그것만 그냥 피가 하늘에서 쭉 흘러내리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하는 그런 쓸데없는 예증이나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 아담과 이브가 먹은 게 사과라 그러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뭐 포도나무 뭐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다 천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천재들이 상상력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 먹은 게 선악과 그게 사과라고 생각하고 과연 그날 집에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증의 목적은 진리를 잘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한 거다. 특히 사람들은 목사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듣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떤 목사는 와서 심지어 자기의 성생활하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수치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자기 가족이나. 근데 그것도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되 항상 점잖고 누가 봐도 질서 있게 합당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 서서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리 자체만을 설교해야 하며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수단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뭐 인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차적인 수단, 내가 전달하는 이 진리에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예증을 하면서 많이 사용을 하면 설교가 무력해진다는 거죠. 긴장을 잇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뚫고 나가면서 앞으로 막 나가야 되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저 청중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연예인 간증처럼 된다는 거예요. 설교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연예인 간증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 존스 목사님 그 시대에도 연예인 간증이 영국에 상당히 성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예 연예인 간증처럼 그 연예인 간증하고 설교는 확연히 달라야 된다. 그걸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전에 있는 어느 목사님 있죠? 코미디 하는 목사님. 그렇죠? 이렇게 코미디를 해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장중한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화나 예증은 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특별히 숫자를 불리지 마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다고 제 아내에게 많이 이제 책망을 듣는데 어찌됐든 이 과학적인 거 진술하거나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목사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이과 계통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문과 계통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거 진술할 때 잘못 진술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청중들의 반은 이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진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그거를 어중간하게 이렇게 진술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술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상상력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근데 이 상상력도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이과 출신의 사람은 문제가 뭐냐?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상상력이 없어요. 우린 그냥 또 재면 30cm. 그렇죠? 이거 재면 1m. 이 얘기를 해야지 다른 거 어떤 거 상상을 못 해요. 이 처음부터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과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 정말 저 사람 말 잘하는데 참 정말 멋있다. 예? 참 재미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에게는.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잘못 사용하면 진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상상력이 풍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 위얼스비 목사님이라고 계신다 그랬죠. 그 위얼스비 목사님이 쓴책 이름이 상상력이 담긴 설교예요. 상상력이 담긴 설교. 그러니까 목사가 그렇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뭐 과대한 그런 상상을 하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그런 그 상상력이 담긴 그런 사람들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보는 차원이 달라요. 보는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뭐 아유 저렇게도 볼수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적용한다니 그렇게 할수 있을 그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상력이 너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지 위필드도 굉장히 이제 훌륭한 그런 설교자인데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든 거예요. 이제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소경하고 눈먼 소경하고 개하고 이제 지팡이가 이제 걸어가는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개가 이제 소경을 끌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이 절벽인데 이제 가는 이 장면을 지금 뭐로 설명하고 있냐?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이 눈먼 사람처럼 지금 지팡이 하나 잡고 그다음에 개가 이끄는 대로 지금 이 절벽을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지금 설명하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지금 절벽 위를 지금 소경이 걸어가고 있다가 지팡이를 놓치고 개가 도망가고 이렇게 하니까 소경이 어딜 갈지 몰라 갖고 말이죠.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이거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고 거기에 한분 체스터필드 경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지금 조지 위필드 설교하는 걸 듣다 갑자기 원 세상에 저러다가 소경이 죽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할 정도로 사람을 그냥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이 뭐라 그럴까? 이 상상력 속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도 사실은 뭐냐? 이거는 진리에 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상력에 빠지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요걸 잘 구분해야 된다. 웨일즈에 이제 로버츠라고 하는 그런 목사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닷가에 있던 몇 사람이 이제 모래길을 따라가는 거 이제 설명을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위에서 잠도 자고 책도 읽다가 이제 썰물이 됐다가 이제 밀물이 돼서 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밀물들에서 들어오는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밀물이 막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모습을 막 설명하면서 피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 몇 사람이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극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니까, 그게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특히 이제 이런 게 어디에 맞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말을 워낙 잘해요. 워낙 잘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 십자가 처형에 닥치고 할때그 가시 채찍으로 맞고 하는 거 이런 거 표현을 할때 어떤 목사님 거 들으면 야, 진짜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리얼하게 해요, 그렇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푹 빨려 들어가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예, 그게 꼭 진짜가 그거 아니라는 거지, 진짜가. 진짜 가시세치 그렇게 됐는지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다 해갖고, 그래갖고 이게 와갖고 이 등을 친다고 그렇게 꾸역꾸역 한다. 그게 그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칠 때마다 예수님의 그 등에서 그냥 살이 이만큼씩 뜯겨나갔다고 이렇게 한번 하는데,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이야, 진짜 참혹했구나. 이렇게 되면 거기 푹 빠져드는데, 그게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의 상상력에 빠져드는 거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고 하는 거, 요걸 놓치기 쉽다는 거, 요걸 놓치기가 쉽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진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상상력을 동원해라. 여기 또 어떤 사람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설교를 하다가 탕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이 다 떨어지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돼지 먹는 그런 음식까지 다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뿐만 아니라 돼지들도 다 배가 고파 쓰러져서 돼지들이 탕자의 두 다리를 씹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면은 그럼 곤란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까딱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걸 거기에 빠져갖고 다 굶어 죽게 됐다. 이거 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갖고, 그렇죠. 지금 돼지가 탕자의 두 다리를 이제 씹는 그런 지경까지 됐다고 이렇게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라. 예,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 우리는 진리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려 해야 된다. 진리. 그 진리를 도와주는 한 방편이 예증도 되고, 유머도 되고, 상상력도 되고, 그건 다 부차적인 수단이지. 그렇죠? 그거를 주목적으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진리가 희석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웅변이나 혹은 능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고 있습니다. 웅변, 말을 또 너무 잘하면 그러면 자만심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문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거, 말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는 거, 멋있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건 자기 자신을 꾸미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진리에 사로잡히고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오가면은 그러면 좋은 설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말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평범한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러고 말이 형편이 없다 그런 거또 나온 얘기죠. 그건 뭐예요? 바울이 꾸며낸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이렇게 연설하는 것처럼 꾸며내거나 짜맞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호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유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유머. 유머 역시 타고난 품성과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머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이 해준 유머도 잘 전달을 못해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유머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난 품성하고 상관이 있다. 스펄전 같은 경우 유머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다고 그렇게 이제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유머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한 부인이 와서 설교를 듣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유머를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스펄전이 제가 지금까지 많이 참은 겁니다. 지금까지 많이 참은 거. 그 정도로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고 무언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근데 이와 반면에 조지 위필드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상상력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정적인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이분은 진지하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유머 없이 진지하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유머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라. 이걸 과도하게 사용하면 코미디언처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 취급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엔 깔깔대고 웃을지 몰라도 나중에 바보처럼 된다. 또 어떤 목사는 무조건 쓰면 그날 유머를 하나 하고 설교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할 유머가 있으면 해야지. 없는 유머를 짜내갖고 설교 때마다 하나씩은 하고 웃은 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설교의 보조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설교의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길이도 설교자와 또 설교 내용과 회중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20분 설교해야 되냐, 50분 설교해야 되냐, 1시간 반 해야 되느냐. 이거는 그 설교자와 그 다음에 회중에게 달린 거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10분, 20분 설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10분, 20분 안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래서 도전을 주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20분 안에 그거를 다 이룰 수 있다. 그건 거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10분, 20분 설교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이제 이게 극도로 넘어가서 청교도 형식이 이제 부활하면서 어떤 데는 지금 1시간 반,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영국 같은 데 3시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 구원파 교회들 이런 데 거의 1시간 반, 이렇게 설교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있다 여기 오면 왜 이렇게 설교가 짧으냐고, 예,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일반 교회 20분 설교하다가 우리 40분, 45분 설교하는데 오면 왜 이렇게 기냐 그러고,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1시간 이상 길게 설교하는 것도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설교자는 진리와 메시지에 따라 시간의 길이를 잘 조정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50분 설교를 했어요. 50분 하다 지금은 45분으로 이제 바꾸었고,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40분으로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한 40분 정도 안에 설교를 하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근데 이 설교를 하려고 쓰면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거 분명하게 진리를 잘 전달하려고 이걸 전달해왔는데 이게 부족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적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시간 안 보고 하는 목사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독립침례교회는 안 보고 하니까 저거 온 걸 다 하면 한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이렇게 봐가면서 준비는 충분히 하되 그 안에서 뺄 거는 빼가면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요 정도 설교하면 좋지 않겠는가.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존스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어느 날은 길게 하고, 어느 날은 짧게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인들에겐 시간 관념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가능하면 지켜주는 게 좋겠다. 45분 하겠다고 하면 딱 45분 하고, 40분 하겠다고 하면 40분 정도 하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설교자와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다고 이제 존스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